네, 말씀 전합니다. 어제 김성금 집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전호사님이 해주셨나요? 오영민 권사님이 해주셨나요? 누가? 오영민 권사님이 하신 말인가요? 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막 뒤에서 깔깔깔깔 돼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명의 남자가 아내에게 얻어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였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50대는 돈이 얼마 있냐고 물었다가 저 터졌답니다. 또 60대는 아침에 반찬이 뭐냐고 물었다가 얻어 터졌답니다. 그리고 70대는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얻어 터졌답니다. 남자들은 절대 안 웃는데 왜 여자분들은 이렇게 웃으시죠? 80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침에 눈 떴다고 와서 터졌답니다. 그렇죠. 돈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또 어디 가는 자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행복의 조건이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고 우리 안에 오히려 사랑이 풍성해서 우리 남편들을 더 잘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와 사도가 된 내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죠.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는 교회를 몹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박해 시대에 기독교 잔당들을 멸하고자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고 그 기독교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는 아주 뿌리 깊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대단하다고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멸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죠. 찬란한 빛이 그의 눈을 어둡게 했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왜 박해하고 미워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그러나 여러분 대반전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반전입니까? 그리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 이것은 예정론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예정론적인 의미라고 보면 이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신의 의지와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택하심이고 택정함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 나의 공로나 의지는 손톱만큼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나서 뭐가 해야 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15절에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15절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그는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공통적인 복음 그 체험의 고백이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또한 4장 19절에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의지와 내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연약함과 곤고함과 질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순간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내 어머니의 태에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신 복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또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어떤 자라 할 수 없다?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지금 이 보좌를 사모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인가 거기 10절인가요? 거기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은혜 입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힘차고 밝고 용기 있고 담대한 인생이 다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치유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병들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그 새 힘이 또 생명의 소성케 되는 힘이 이 시간 넘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나이 나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리고 나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지금 고백을 이 대목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는요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나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생각에 혼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도대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생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로 흔들어 놓고 그 영적인 영향력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7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때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채색한 그러한 이단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는 유대주의로 인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개인의 의를 드러내려고 함을 통해서 공동체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와 영광이 넘쳐나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경험해서 아시죠? 개인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지고 자유가 사라집니까? 그렇죠. 누가 이런 맛 좋은 음식을 하면, 좋은 음식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더 좋은 음식을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의 체험은 맛있는 음식이어서 맛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과 사랑 때문에 물 한 방울이라도 쌀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을 갖는 게 복음입니다. 오면서 찬양한 나를 들었는데요.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홍순관 씨가 그 쌀 한 톨을 우연히, 쌀 한 톨이 있었는데 그 떨어진 쌀 한 톨을 손바닥에 놓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가운데 도대체 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 재보다 보니까 가볍지만 이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쌀 한 톨에서 농부의 무게를 발견하고 비바람의 무게를 발견하고 자연의 무게를 바라보고 여기 이게 영성 아닙니까? 영성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쌀 한 톨이라도 밥 한 끼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음을 감사히 알며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영성이지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좋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뭐가 식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일들을 했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영적인 분별력 이르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생각을 생각에 혼돈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녀들이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라면 세상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누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계층이 있는데 저기 삼성레미안은 A 지역, 그 옆에 있는 프라자 아파트는 B 지역, 그 앞에 있는 뭐예요? 이게 무슨 시형 아파트는 C 지역, D 지역. 그 사람이 차별이 있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지 누구는 좋은 데 살아서 잘 났고 누구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복음과 복음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차등과 서열이 지어지는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곳에 찾아가셨듯이 어쩌면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했지만 교만했던 바리새인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세리에게 더 마음을 두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제자도 아니고 그가 배우는 것은 사도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바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1장 2절 12절 말씀에서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이거 제자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면 당시 이단들도 많았거든요. 나도 계시 받았다. 이단이 그때 뭐라고 어떤 이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이 영지 지혜가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돼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죠. 요즘 모든 교회에 한 통의 편지씩이 다 배달됐습니다. 한 통씩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이 무슨 여자인데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from 하나님 이렇게 써 있기를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논거들을 역사적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시작된 그 역사적인 것들을 쭉 해서 성경적인 거 비교해가지고 왜 하나님인지를 얘기했는데 얼토당토 안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랬더니 저만 받은 줄 알았더니 장로교 성결교 목사님 뭐 다 것 없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받았더라고요. 저기 동작구 어디서 보낸 편지인데 어처구니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럼 바울로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단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람이 이단이 만들어낸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영적인 지혜이죠. 그래서 바울을 흔들어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능력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거기서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야구보 외에 야구보만 만났다가 그리고 그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생각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교 안에 있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박해하던 바울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이것 보면 압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여러분 누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조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로마서가 말합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느냐? 혹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른다.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 의롭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멸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의인과 불의한 사람이 여러분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유대인이었고 세상적인 자랑과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23절 24절에 우리가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여러분 이단과 거짓된 그 영지주의자와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개인이 영광을 받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단하고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이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것 정화해야 합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고 주님 이외에 사람이 영광받는 건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에 여러분 최후 승리와 부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을 많이 쌓고 공로가 많으며 세상적으로 번듯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컨대 자기 자랑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분명한, 이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목회자의 능력은 큰 교회 부임을 하거나 혹은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데 목회자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능력은 얼마만큼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하고 그 교회에 가 있는 것이 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종종 그렇게 말하시는 교우들도 봤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말고요 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교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느냐에 있지.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능력이지. 어떻게 큰 교회 가고 여러분 그 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목회자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 CEO들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 다 세상적인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전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모든 것은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들이 그 자꾸 비교하는 말들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과 누구를 비교했을까요? 아볼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막 유창한데 바울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볼로도 상처가 됐고요. 바울도 상처가 됐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세상적인 자랑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제도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창원에서 처음 목회를 하다가 인천에 그 한국의 모교회라고 하는 그 내리교회에 한국 최초로 생긴 교회입니다. 여기에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한 교우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골에서 살다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물정을 모르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서울 한복판에 궁정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에도 어떤 한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방에서 오셔서 서울 물정을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를 앞으로 잘 배려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랑이 그 속마음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의 기준 표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느냐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아포칼립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포칼립세오스. 말 좀 어렵죠? 아포칼립세오스. 이런 말인데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벗겨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을 커튼을 이렇게 보자기를 들춰내므로써 벗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러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25장에서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도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기를.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도 나타내시기를 여기에서도 아포칼립세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선교하기 선하게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말합시다. 목적이라고 말합시다. 그 다음에 그를 어디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 내 속에 바울 속에 고백은 뭐냐면 바울 속에 계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바로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신가? 계시입니다. 말이 비슷한데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침에 남편이 반찬 뭐냐고 묻는 게 있습니까? 얻어 터질 일이 있습니까? 또 뭐라고요? 50대는 뭐라고요? 돈이 얼마냐고 돈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기를 기쁘게 여기시고 내 안에 기쁘게 여기시고 오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게 계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뻐하신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바꾸면은요 이런 체험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어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제일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뭐냐면 새벽 고초 서는 시간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 새벽에 2시간 근무 서다가 또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려니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혼자 보초를 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이 즐거웠고요. 혼자 못 부르, 사람들 있을 때 못 부르잖아요. 막 흥얼흥얼도 못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혼자 찬송을 한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들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그냥 2시간 동안 그 가만히 있는 그 시간 동안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이르시되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누구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중심에 노아의 심령 중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중심에 노아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심령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중심에 이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가 계심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을 체험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넘치게 하시고 소망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또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기고 믿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을 통해서 환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이기게 되면서 여러분 끝내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피곤합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소망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시간 그 기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기쁨만 있으면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 기쁨이 있으면 내 삶의 무료한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또 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기쁨은 모든 병이라도 모든 질병이라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능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